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흙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웃들과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묻는 말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본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보게 되었어?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도 다 큰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고쳐주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의 제자라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그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의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5,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character,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been looking at the amazing life of Mary, a young girl of great faith, who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son here on earth.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소녀 마리아의 놀라운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We pick up Mary's story with the man she is engaged to, Joseph.
오늘은 마리아가 정하는 남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While Mary was expecting her baby, Augustus Caesar called for all people to be counted. You are ordered to go to your ancestor's home to do this.
마리아가 곧 출산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족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조상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Since Joseph was also of the tribe of Judah, the couple traveled to Bethlehem. Let's look in Luke chapter 2.
요셉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므로 그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Joseph registered with Mary because she was engaged to marry him.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했으므로 그와 함께 호적을 등록했습니다.
While Joseph and Mary were in Bethlehem, the time came for her to have the baby. She gave birth to her first son. She wrapped him up well and laid him in a box where cattle are fed. She put him there because the guest room was full.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Only animals surrounded them to look upon the face of the Christ. This tiny, little, helpless one would one day save the world.
이때 동물들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둘러 있었습니다. 이 작고 어린 보잘것없는 아이가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Later, shepherds came and visited Mary and Joseph. They took them, a host of angels, visited them, and said Jesus was the Messiah and Lord. Mary thought about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후에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천군들로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와 주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뜻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When their baby was 8 days old, Mary and Joseph had him circumcised and named him Jesus as the Lord commanded.
그 아이가 난 지 8일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At 40 days old, they took Jesus to the temple to be presented, as was expected in the law of Moses, to be made pure.
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례를 행하려고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While at the temple in Jerusalem, they met Simeon and Anna. They were two people who had long awaited to see the Messiah.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시몬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메시아 보기를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Magi, or wise men, came from the east to worship Jesus, and they found him by following a star. They had been to see Herod, a ruler in the land.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 임금도 만났습니다.
Herod asked the Magi to find Jesus so that he might worship him too, but Herod really wanted to kill Jesus. He was jealous of him.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를 찾거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예수를 죽이기 이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Matthew 2 verses 12 through 19 read
다음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God warned the wise men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So they went home to their own country another way.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After the wise men left, an angel from the Lord came to Joseph in a dream. The angel said, Get up, take the child with his mother and escape to Egypt. Stay until I tell you to come back. Joseph stayed in Egypt until Herod died.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Mary and Joseph came back to Nazareth and raised Jesus there. They then had children together,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magine Jesus was an older brother.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예수를 길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들의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Mary raised Jesus knowing he was both a little boy and the Son of God.
마리아는 예수가 어린 소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키웠습니다.
As a young girl, she had to endure what people surely said about her engagement and marriage to Joseph, being pregnant and not married, childbirth in a stable, having a newborn and fear for the life of her child, and a big move all in a short time.
아직 소녀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rough it all, Mary trusted God. When our lives seem out of control, where do we put our trust?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some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힘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down in my heart.
Where?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가 태어나신 밤,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야생 동물이 양떼를 잡아먹고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목자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 천사는 구세주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보자 라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놀랐어요. 마리아는 들은 모든 일을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Have you a heart that's weary?
Friend, have you heard?
Have you heard?
cry. Who understands your heartaches? Who dries the tears from your eyes? Do you know?
Do you know,
my Jesus?
Do you know?
Do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아라. 어떤 땅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밭에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밭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는 농부 몇 사람에게 밭을 새로 내어주고 여행을 떠났다.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포도밭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다. 밭주인은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처음 왔던 종들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밭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밭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밭은 그의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그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이요. 그리고 추수 때에 자기 몫을 줄 농부들에게 밭을 세 놓을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놀랍기만 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또한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들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믿기 때문이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을 거역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비리를 구약의 역사와 예언을 들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추종하는 까닭에 역시 무리를 인하여 분감을 삭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포도원 비유들의 공통점은 포도나무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관리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포도원 관리들로 인하여 포도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비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지만 거역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까지 완악한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대중들의 눈치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33절, 34절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완벽한 준비와 위임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만큼 분명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의 대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짤 큰 수락을 파고 접근하는 도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전망대까지 세운 후에 소작인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여 고칠 것이나 더 준비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해주었고 오죽하면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짤 시설까지 갖추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이란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조차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의 창조의 역사를 봐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비롯한 생명 창조에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묘사를 창세기 기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도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느끼는 교회까지도 바울사도의 고백을 빌리면 창세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신약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로 법과 조직과 치리와 교제와 전도와 구성의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 가지도 모자람이나 부족하여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형태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포도원의 비유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서 열매를 거둘 시기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실과 때가 되었다고 믿으시고 실과를 받으러 오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신 주님께 반드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포도원 관리자들의 악한 행동의 경계를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내준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일꾼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내진 종들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자들은 구약의 마당에서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하셨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러 보낸 선지자들은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비유는 좀 더 가까이 가져와서 이해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에 주님과 머리의 권위를 도용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미움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진리를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병행귀절인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14절 15절에 역시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이 예루살렘 성 밖의 골고다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만 인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의 해골의 동산 골고다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쓰십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사형 판결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선고하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무서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순환과 죽음을 당한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분감을 가져도 자신의 저주를 맹세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경계를 받은 우리들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여 화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42절에서 46절 중심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의 인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정도로 익숙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며 이 경계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로 주시는 교훈임을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은 오직 하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한마디를 보고 정리하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힘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거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분명 깨어지고 가루가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계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나 비유를 들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의 긴밀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으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신앙적인 결속 안에 머무는 것을 새로이 권고하십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실맺음의 전제이며 또 기도의 응답 조건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과실을 맺는 데 의미와 목표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은 많은 점에서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에 병행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치거나 더할 것 없고 오로지 충성해서 열매 맺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진리의 대항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복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자리, 일꾼의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